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주제 그 다섯 번째 시간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5주 전부터 이 종교개혁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16세기 초반에 로마 카톨릭교에서 분리되어 개신교가 시작된 그 역사를 살펴봐 왔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국의 경우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500년이라는 먼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역사와 주제들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찾아가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이 세상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평생 확신했던 것을 온전히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저 혼자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과 그 성경을 통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인물은 요한 칼빈이었고요. 그가 25년에 걸쳐서 편집해하고 다듬어갔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맺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부분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얻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맺는 열매는 첫째로 믿음과 회개, 둘째로 칭의와 성화, 셋째로 기도, 그리고 넷째로 구원의 확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강조된 그리스도인의 열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열매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제들을 묵상을 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생각을 같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생각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 모두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구원을 바르게 확신하는 가운데 진정한 성화의 열매들을, 크리스찬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인 디모데 후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수감되었을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기서 풀려납니다. 한동안 자유인으로 살다가 다시 두 번째로 수감된 상태에 결국은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 4장 6절에서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석방되지 않고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요. 이 사실을 아무리 바울이라도 아무리 사도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무거운 마음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거운데 과거에 바울과 가깝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년에 그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디모데처럼 주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셔서 바울 옆에 있지 못하고 그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바울이 의지하는 주님, 바울이 의지하는 복음보다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이 편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는 모습이 바울에게 또한 심적 고통을 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바울이 친히 그 사역을 맡겼던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에, 그들의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역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처음에는 양의 탈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들어왔겠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마치 진리처럼 가르치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또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두 번째로는 그동안 신실하게 사역해온 디모데인데 앞으로도 거짓교사의 길을 걷지 말고 복음 가운데 거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결국 사도가 말년에 그동안 신실한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였던 한 젊은 사역자에게 당부했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말년을 보내는지를 알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 그 뒤를 이어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디모데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결국 이 편지는 그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복음 가운데 거하고 어떤 유혹과 어떤 압박이 온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떠나지 말 것을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곧바로 디모데가 주님을 위해 바르게 헌신할 것을 바라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뒤에 즉각 이 마음을 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단순히 디모데야 수고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디모데의 수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수고하고 분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디모데가 이처럼 수고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디모데가 이와 같은 수고를 할 수 있는 발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발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수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이유, 그 발판을 확인을 하면서 아,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내가 그 위에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수고할 모든 이유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얻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고하라, 헌신하라 라는 것을 결국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전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 가지 특별한 문법을 동원을 해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법이 잡아주는 그 틀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세 가지 문법 하나하나를 보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복음의 발판 위에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지 답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에 대한 관련된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첫 번째 문법은 9절에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라는 문법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라는 문법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저것은 무엇입니까? 원어의 문법을 따라서 정리하면 저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뜻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게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만 죄인들 중에 그나마 선해서, 그나마 의로워서, 그나마 어느 정도 절제를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나마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나마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구원하실 이유를 성도님 속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실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니, 내 안에, 나의 모든 생각과 행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실 이유만이 풍부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과 절망 속에 방임하시고 죄와 나의 욕망에 버려두시는, 유기하시는 이것이 너무도 마땅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실을 따져보자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유 그래 그렇게 살아 하고 그 안에 방치가 되고 버림을 받고 유기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이유를 내 속에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속에서 찾으셨기 때문이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유를 찾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신실함과 순종함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언제나 일관적으로 증거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기가 신실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자기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에베소서 2장 말씀 2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은 어떻습니까? 제 단골 말씀이기도 한데요.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새 마음을 주신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니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구원하셨다. 바울은 일관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 곧 그분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지난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카톨릭 신학자 에라스무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라스무스는 그 개혁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지만 속속들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가 믿는 성경의 구원은 카톨릭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구원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가 믿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실제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 얘가 반응을 보이는구나. 나에게 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왜 필요한가 하면 내가 스스로 선하기에는 부족해요. 내가 의롭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에는 내가 힘이 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서 내가 의로워지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론은 오늘날까지 교황청이 승인하는 카톨릭교의 공식 구원입니다. 공식 구원론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지 않았습니까? 카톨릭교의 내부자들도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다르다 라고 인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론이 지속이 되는가? 카톨릭교는 우리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카톨릭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황청에 그동안 내려온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론들, 신학의 이론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황청에서 내려온 신학이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말과 성경의 말씀이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내적으로는. 하지만 직접 성경을 보면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지요. 카톨릭교에서 에라스무스가 그 주장했던 그런 구원, 그 카톨릭교의 구원은 오늘 본문에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것의 도움을 얻어 이것으로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얻어 나의 바른 행위를 통해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 카톨릭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반드시 일어났어야 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카톨릭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성경을 대하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주장하는데 교황청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해서가 아니라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때로는 막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개신교가 탄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에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오늘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머지않아 나의 구원을 의심할 날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의 그 구조 속에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언제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이지요. 저 또한 믿음이 무덤덤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몇 시간 살고 나서 돌아보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죄에 너무도 단련이 되어 있는, 익숙해져 있는 그 옛사람에 길들여져 있는 제 자신입니다. 만약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구원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면, 불가피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면 나는 그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때로는 구원을 확신하거나 때로는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의심합니까? 내 믿음이 하락할 때 나는 구원을 잃을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요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 속에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카톨릭 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분이나 친척들 중에서 저 카톨릭 교도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정말 카톨릭 교회 그 어떤 그 학습을 받고 카톨릭 교리를 배우고 믿는 분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나의 행동이라는 요소가 구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톨릭 교는 대신, 구원의 확신 대신 연옥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며 애매한 사람들 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세 번째 그 장소를 가리키고 그곳에서 구원의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떨어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연옥과 면제부, 자기 속죄,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교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한 구원입니다. 씨 한 톨도 나의 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불의할 뿐인데 그런 나를 위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갚기 위해 속죄 제물로 되어주셨는데 그분의 의와 그분의 순종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고요. 이와 같은 구원을 믿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라고 말씀하신 구원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가장 연약한 날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 문법은 이것이 아니라 저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법으로 우리 구원에 관해 본문에서 주목할 또 한 가지는 10절에 있는데요. 한 면으로 또한 다른 면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10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 면으로 또한 다른 면으로 라는 표현이 없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man 하고 띄어서 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번역이 되지 않은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도 번역이 안 된 그런 번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한 면으로는 이렇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런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넣어서 한번 그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것은 한 면으로는 사망을 패한 것이고 또 한 면으로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법을 살려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영원 전부터 작정이 되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 구원의 두 가지 면을 위한 것이다. 한 면으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또 한 면으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도 죽은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크리스찬 모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면 우리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효력은 우리 죽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하지만 또 한 면으로는 삶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은혜가 됩니까? 아직도 죄인이고 우리 속에는 주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익숙한 옛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 정말 생명을 도모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도모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또 한 면으로는 삶의 문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부족한 날이라고 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죗된 모습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죄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나는 내 자신을 믿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실망시켰을 때 그때 드러난 나의 이 죄성, 나의 이 타락한 모습, 나의 허물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의 이런 모습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시고 그럼에도 나를 아들의 죽음으로 건지시고 살리셨구나. 그 순간 회개의 기도가 터지고 감사의 기도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나의 그 모난 모습들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누구의 의를 바탕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뒤집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의 확신을 뒤집으면 이것은 공포인데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 개신교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고 그 교회의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그런 사역에 참여를 하고 선교도 가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바 또 자기도 알고 있는 바 그 배후에는 나의 그 신실한 행동 배후에는 언제나 구원을 받기 위해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꼬리표를 이용을 해서 남용을 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거의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노예가 되도록 교회에 묶여 살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성경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던지고 떠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공포에 몰아넣는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공포에 몰려가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그 공포의 자리를 나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공포의 언어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공포의 언어를 사용하고 협박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다루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이건 복음을 위배하는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제 그 사역 그 횟수 안에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저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욱 의식하려고 하고 아 이것은 복음 중심적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자신을 바로잡아가야 하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한 면과 다른 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 어떻게 살기 위해 이제 내가 분투해야 하는가 삶의 문제를 제시하시는 구원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에 관해 본문에서 주목할 세 번째 문법은 12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 한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탁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또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주님의 날까지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잃지 않고 보존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12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의탁한다는 표현이 부탁한다라는 번역으로 한글 번역으로 바뀌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의탁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 한 가지 은혜로운 사실은 우리 본문 그 첫 번째 제가 읽었던 12절 그 하반부를 보시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너무도 사모하는 통일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의 후렴 부분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번역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번역해서 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영문으로 보면 그 원문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But I know whom I believed. 나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분을 안다. And I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라는 내용입니다. But I know whom I have believed it.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라는 곡입니다. 그 성경의 그 번역 그대로를 사용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복음 중심적으로 대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포심을 조성을 해서 인도하지 않고 복음 중심적으로 대하면서 내가 얻었던 것도 있겠지만 내 일생 중에 잃었던 것도 많을 것입니다. 친구도 잃고요. 또 어떤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잃었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살았던 이 인생을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8절을 보시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데마라든지 그 이름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 편지 마지막에 가면.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디모데가 끼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이 왜 두 번이나 똑같은 감옥에 잡혀 들어갈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됐습니까? 바울이 왜 그 거짓 교사가 지금 침투해서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명예훼손까지 입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할 걸 알면서도 왜 교회를 순회하면서 참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해를 입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 결국은 이제 생을 마감할 것을 짐작을 하고 어느 정도 감지를 하는 가운데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나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인가?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이 있고 주님의 품에서 그 모든 것을 돌려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지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그저 그 자체가 부끄러운 길로 걸어갈 그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4절에서 12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의탁한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을 의탁한 것이죠. 그분의 손에.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의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의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의탁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면뿐 아니라 저런 면까지도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다는 사실. 그 복음이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내가 어떤 빈 그릇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순종과 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는가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비하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나와 그 사람의 입장이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나는 뭐 내 의 30%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고 그냥 기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또 올해 초반에도 설교드린 내용이 있죠. 그 제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때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또 믿음을 북돋아 줄 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할 때는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하지만 성도들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그 모티베이션은 그 동기는 복음이 되지 않을 때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직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끄집어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음을 북돋으려고 했던 오늘날 교회의 현실 가톨릭교는 구원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개신교의 문제는 구원론의 교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이 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은혜로 우리가 설득함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면 거기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양쪽 다 문제가 풍부합니다.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구분이 된 이유는 불신자들은 옛사람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과 동시에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사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살과 같은 새 마음을 내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멀어도 그렇게 멀 수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그중 일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죄에 익숙한 그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내 자신의 죄를 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저분이 저기를 가셔야 되고 저기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더 없는 은혜를 봅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내 안에 이처럼 옛사람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나, 구원의 1%도 더할 수 없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고 새 사람이 시작됐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내 옛 사람이 왕성한 그 순간에도 나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눈초리가 좀 예리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본문을 바꾼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록했던 본문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디모데후서 1장으로 바꿨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분적으로 읽기도 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십니까? 그리고 내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며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용서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며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을 때 모든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믿어서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튼튼한 발판 위에 서서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목적하고 날마다 이루어가는 기쁜 삶, 이 남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거기에 암시되어 있고 또 제시가 되고 또 때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얻은 구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죽음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일 뿐 아니라 또 한 면으로는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 참으로 지옥의 두려움 없이, 형벌의 두려움 없이, 정죄의 두려움 없이 진정으로 생명을 도모하는 일들을 하며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그 구원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믿는 가운데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의 날, 진정으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참으로 값진 남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생명을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대하고 주위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